창세기 18장 1절부터 오늘은 끝절까지 다 읽지 않고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가 지난 17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가솔들이 할례 의식을 행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영적인 수치를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런 영적인 수치와 더러움을 제거하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할례의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식에는 원칙적으로 남자들만 참여했죠. 여자들은 이 할례의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란 은혜에 여자들은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례도 사라라고 바뀌어서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성이 육적인 할례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언약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하는 사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 아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공동상속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은 여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언약 백성의 범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는가? 신약의 세례와 같은 성격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연합되어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세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할례,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18장 말씀은 아마도 할례를 받았던 사건, 99세 때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일어난 사건으로 17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난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를 보고 땅에 몸을 굽혀서 경배하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오면 그냥 떠나가지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사람, 이 아브라함이 차려놓은 공개,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고, 그 다음에 13절에 특별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3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전후 문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사람이라 그랬는데 전혀 어떤 소개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불쑥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세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굽니까? 16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을 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8장 1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갔고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세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추정할 수 있겠는가? 여기 소돔성에 왔던 두 천사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세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한 존재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이라고 할 때 세 사람은 한 분 하나님과 그 다음에 두 천사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죠. 우리같이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날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사람은 뭐 우리와 지금 똑같은 이런 인성을 갖고 있는 실제적인 사람의 본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잠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도록 감각하도록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되게 제2위 성자 예수임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간혹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이 성육신 사건과는 좀 다른, 분명히 그 성격은 다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이분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분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드렸고 그 다음에 자신이 알릴 수 있는 풍성한 대접, 융성한 대접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공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그냥 무슨 옛날 우화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세였다고요? 99세.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됐을까요? 네. 0%죠. 99세 되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과 방불한 상황이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이 사라의 상태를 가리켜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녀를 낳으려면 어느 한편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둘 다 건강한 몸을 소유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는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장막문 뒤에서 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소니 퀸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아십니까? 안소니 퀸이 자녀를 몇 세에 낳은 줄 아세요? 82세에 낳았습니다. 놀랍죠? 82세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상대는 사라와 같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으려면 남자가 노쇠했다 할지라도 여자 편에서 건강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지만 생리가 끊어진 사람은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 육신이 이미 다 시들었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기쁨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이 말은요. 성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그 기쁨, 즐거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웃는 것은 뭐 사라도 웃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대로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웃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응겹결에 거짓말을 했죠. 그죠? 내가 웃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않았다라고 응겹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책망은 하지 아니하셨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제가 쭉 했는데 이 이야기만 가만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처럼 느껴지나요? 노년의 두 부부가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다 하는 무슨 뭐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아닌 언약의 후손이죠. 이미 언약의 후손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지금 계속되었죠. 이스마엘의 사건이라든지, 그죠? 누가 과연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몸좀 하갈을 주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 과연 누가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를 끼워 놓으시고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9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이삭은 어떤 존재로 지금 나타나는가 하면 참 이스라엘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을 가리켜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는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었는데 이 이삭의 출생을 가리켜서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아들. 결국 이제 이삭은 이스마엘과는 다르게 사람의 뜻을 따라 태어난 아들, 즉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에 따라 누가 태어났는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이 일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15장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후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부터 거절당하고 말았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 역시도 하나님부터 거절을 당하고 마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는 바로 그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약속을 따라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살아가고 싶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식 불능의 상태.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법칙에 따르면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는데 바로 이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태어난 거죠.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굳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데에는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없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런 반문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이삭의 출생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삭의 출생은 매우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다. 인간의 어떤 힘과 지혜와 자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17장 19절에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아달라라는 아브라함의 청을 거절하시고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부와 똑같은 약속을 지금 사라에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본질이 바뀌고 영적 본질이 바뀌고 난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가 결국 누가 되는가? 이삭이 되고 바로 이 자녀인 이삭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자, 위로부터 난 자,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 상속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도 이해하실 때 단지 그냥 늙은 노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자녀를 낳았구나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사건들을 또 단순하게 적용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연세 드신 부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이런 어떤 모델 케이스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안에 주신 교훈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은 결국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확률은 적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9장 6절에서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상속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찬 백성의 속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니고데모와의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재차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그래놓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라고 말해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100세 때 자녀를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 자녀는 사라는 세뇌가 끊어서 낳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태어난 이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가?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다메섹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제의했을 때 거절당했고 그 다음에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상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가?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시도는 다 좌절되도록 실패하도록 만드셨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때 이삭이라는 이 아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만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 중생케 하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이 일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다 똑같은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요 시대마다 구원받는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은 다 똑같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다.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던 이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단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한약 신약 항상 신약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이처럼 처음에는 불신앙으로 반응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이루이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했는데, 사라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없었느냐? 사라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을 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 우리 주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1문에서 섭리 사역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죠, 그죠? 예. 그 섭리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창조와 그 다음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본래 그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가시고, 그 다음에 작정한 바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섭리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지어놓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가만두면 어떻게 되지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고 더럽혀집니다. 그렇죠? 관리하지 않으면 더럽혀져요. 그래서 집도 지어놓은데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더럽혀진다라고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사물은 고정된 형태로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나빠집니다. 쇠해집니다. 근데 이 만물이 계속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가 그냥 갑니까? 고치고 기름도 치고, 그 다음에 휘발유도 넣고, 그래야 가잖아요. 그죠? 사실이 그렇다면 이온 우주 만물이 그냥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이시는, 그래서 보존, 통치, 유지,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선 안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을 직접 볼수 없어서 그냥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건 착각이죠. 자, 이 사실을 전제로 12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 12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답해 주십시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두시고, 그러면서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이 참된 영생을 주시겠는데, 이 영생은 어떤 조건으로 주어졌는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을 무엇으로 금하셨다고요? 사망의 벌로 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협과 경고는 타락 전에도 주어졌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때로는 이 경고도 하는 것은 뭐꼭 아이가 뭐 타락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실 때, 선물을 주실 때 이런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고 있는 바대로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성경 각 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희로 듣게 하시고 또 웨스민스터 소유름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습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원칙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인간의 지혜와 이 세대의 처세술을 따라 이어지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신 구속의 역사 안에서 베풀어 주셨던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도리를 따라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가르치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